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이상으로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재배분 문제는 민주당이 그것을 돌려주고 말고 할 선택 권리를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반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김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고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 뉴스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출발합니다.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와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예고해드렸습니다. 화사안이 준비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이 지도부 구성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대선 준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5월 2일에 전당대회를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을 할 예정이고
그렇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4선의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프레임 없애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입니다.
어떤 프레임일지 한번 차차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각 후보별 득표 상황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후보 구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태흠 후보가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친이계인데 네. 범친박 일부에서도 지원을 한다.
발이 넓으신 분이네.
네, 이렇게 네. 좀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로 꼽혔었고
네.
권성동, 유희동 두 의원은 비박 계열로 꼽히는데 굳이 얘기하면 권성동 후보는 김무성 계열
네.
그리고 유희동 후보는 유승민 지원설이 있었던
네,
그런 구도였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김기현 34표, 김태흠 30표, 권성동 20표, 유희동 17표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예상했지만 과정은 충격적이었다. 음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김기현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었었고
네.
특히나 결선에만 진출을 하면은 누가 상대로 나오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음흠.
왜냐? 비토도가 낮다.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이 나오네요. 적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못해가지고 1차 투표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그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결선까지 가는 순간은 이제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는 것 자체는 다들 예상을 했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2위가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김태흠 의원인 것이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예, 친박 의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친박의 지분이 이렇게 큰 것인가 이런 아하.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선 투표 결과는 김기현 66표, 김태흠 34표. 그러니까
아하.
권성동, 유희동 의원을 1차에서 찍었던 의원들 대다수가
예.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의 손을 들어줘서
예.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의 수준으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그 친박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랬다가 결선 투표 가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네.
예, 그 표가 나와가지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 얘기네요.
근데 워낙에 이 권성동, 유희동 의원이 얻은 표가 많지 않아서
네.
권성동 의원이 결선에 갔더라도 거꾸로 그때는 친박 표가 김기현 의원한테 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표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아.
그만큼 이제 사실 이번 선거는 좀 예, 비박계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지 못한 예.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제 선출 결과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대여 노선이랄까? 어떤 그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당내 구도를 놓고 보면은 김무성계가 패배한 셈이 됐다. 뭐 오늘 결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렇군요. 또 네. 부산 내려가실 겁니까?
예. 그리고 대선 주자 중에서는 비박계열인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한테는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는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이긴 쪽의 리더는 누구냐
으흠.
주류는 누구냐
네.
여기서 딱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래요?
네 반대 경향이라고 봤을 때는 뭐 황교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가 있을 텐데
예.
한 사람은 원 외에 있고 한 사람은 당 밖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리더십 공백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부진은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서의 이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박의 견제를 많이 받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정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거다.
예.
이런 예측도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예.
이런 얘기들이 또 당내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 중에 영남 출신이 있고 예. 비영남권이 있는데 이쪽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그런데
예.
또 한편에서는 일부러 대표는 비영남권한테 넘겨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이 작용을 해서 왜 영남권은 안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서 또 영남권 쪽에서 대표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럼 두톱이 다 영남권이 될 수도 있는.
결과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왜 이런 파격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뜬금없이 탄핵이 다시 쟁점이 됐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네.
서영수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고 탄핵이란 말 좀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 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함께 같이 볼 게 김무성 전 의원이 뭐 뜬금없이 또 계엄령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안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시킨 거다. 결국 이제 전 정권 얘기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흘러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네.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영남 대표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카드잖아요. 주호영
그렇죠.
원내대표가.
같은 영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지원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돼야 된다.
예.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이 권성동을 찍어주세요를 누구에게 호소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TK 지역이나 영남권 의원들한테 호소했을 거거든요.
예.
대표는 영남 대표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비영남권이 권성동을 밀어줘. 이렇게 한 건데
예.
이게 사실은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영남권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싫다. 싫은 이유 두 가지죠. 첫째, 권성동 의원하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접점이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예.
두 번째. 탄핵 소추 위원장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음흠.
이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접점이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또 김무성계다.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거부되면서 영남에서 그냥 우리 취향대로 찍겠다.
예.
그게 이제 김태우 의원의 선전으로 이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하.
주호영 의원이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불리한 국면이 형성이 됐다. 야,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이 영향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는 측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예.
지금 뭐 과거에 친박이었던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토중례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네. 혹시 뭐 초재선 의원들의 동향 뭔가 좀 그 존재감이 보여진 측면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 원내대표 후보들도 다 초선 의원들에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초선 의원들의 또 선택이 이번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네.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조짐들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원내 현안 기다리고 있죠.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임할까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속 밝혀왔던 게 대여투쟁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일단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벌써 내정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7일 이전까지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인해서 예. 이 법사위원장 선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원내대표 되자마자 강하게 부딪히는 예. 이런 상황이 다음 주부터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11대 7로 그러니까 예. 원구성할 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예.
11대 7로 배분을 요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거는 원내 과제보다는 이제 당 차원의 과제인데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어떻게 할 거냐
음흠.
이건데 일단 공식 입장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데 음흠.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 방법, 절차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 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강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또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도 거품을 걷어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예.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 서두르지 않겠고 대선 주자 문제도 일단 자당에 있는 후보들을 키우는 쪽으로
예.
그렇게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철수 대표하고의 통합 문제도 지금까지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랑 협상을 해온 거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이 그 국면을 만든 거 아닙니까?
으흠.
그래서 사실 이 안철수 대표의 합당 문제가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이거 결국 주호영 의원이 자기 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통합론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토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새롭게 등장할 지도부가 안철수 대표하고 협상에 막 속도를 내고 이러기는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어허.
안철수 대표도 역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거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이 국민의당하고의 합당 논의나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이번에 선거 앞두고 나왔죠. 김영판 의원이
예.
내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잘못 수사한 거 아니냐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여론의 반영이냐면 특히 영남에서 특히 TK에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 뭐 정리할 수도 있지만 대권 후보를 하지만 그냥은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대권 후보의 접근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어렵고
예.
그럼 지금 자강을 말씀하셨으니까 당분간 그럼 어떤 노선이 이제 쟁점이 될 것이냐면 결국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당내에 논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러고 앞으로 대권을 어떻게 하기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충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보궐선거 전하고는 분위기가 뭐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야권 통합은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한번 소식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5월 2일 날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표 그 후보들 간에 소위 그 강성 지지자 문자 폭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을 살펴드리면은 30일 1일 이렇게 대의원 권리당원 대상으로 ARS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2일까지 15% 정도의 몫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합산을 해서 그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정책 논쟁이라는 게 없진 않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이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고 대표 선거에서도 LTV 완화나 종부세 완화 이게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세 후보 간의 쟁점을 뚜렷하게 형성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생산적인 논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는 문자 폭탄 이야기가 주요 주제로 흘러왔는데
예.
세 후보가 미묘한 시각차가 있으면서도 또 당원 끌어안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후보의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강성 당원이라 부르는 것은 분열 프레임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지나친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만 자기 의견 표출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라고
네.
어느 정도 두둔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음흠.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정적을 제거하듯이 하면 발전 안 된다 라고 조금 더 강하게 비판을 하는 듯 하면서도 네. 당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아하. 예,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어느 정도의 낙관을 내비쳤습니다.
예, 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그냥 포용하는 분위기. 네. 예, 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안에서 깊숙한 데서 보면은 사소한 차이지만 예. 뭔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게 또 안에서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네. 이 차이점도 발견해서 또 어?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선출합니다. 어떻게 구도 형성됐을까요?
최고위원을 5명을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7명입니다. 어허. 경쟁률이 7-5니까 네. 그렇게 치열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제 원래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표 후보하고 최고위원 후보 간에 좀 중량감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좀 최고위원 선거에 이목이 안 쏠리는 게 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후보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강병원, 김용민, 김영배 의원은 친문으로 꼽히고 있고 음흠. 서삼석, 전혜숙 의원은 친 이낙연계, 음흠. 백혜련 의원은 친 이재명계 이렇게 꼽히고 있고
골고루 있네요.
네. 황명선 시장은 그 논산시장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또 나왔는데
전에 성남시장 했었는데 예,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수원시장 이번에도 예예 수원시장
네네 원태영 예, 최고위원을 했었죠.
제가 잘못 네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뭐 친 이재명계도 있고 친문도 있고 하긴 한데 어떤 문자 폭탄을 포함한 이런 쟁점들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뜨거운 것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니라 네.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은 분들끼리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논쟁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흠. 문자 폭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조홍천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나 현재 김용민 의원이나 성공의 방정식을 따라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편승해서 예. 당선이 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네. 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면 감당해야 된다. 문자폭탄은. 예. 그런 입장을 펴니까 전재수 의원이 약간 조홍천, 윤건영 의원 양비론을 펴면서도 예. 친문, 강성 지지자, 문자폭탄 이런 단어는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홍천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고 예. 또 이재정 의원도 조홍천 의원이 정작 민심을 위해 뭘 했나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 가장 재밌는 부분은 백혜련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느냐 마냐입니다. 친 이재명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초가 세거든요.
예.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서 딱히 소극적이지 않았음에도 예. 지금 분위기가 내부에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예.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잘 짚어주셨어요. 자,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죠?
대통령 지지율 뉴스의 비밀 권력은 권력도 늘른다입니다. 오늘 뭐 30%대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와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처음입니까? 이 30%선 깨진 게?
그렇죠. 처음이죠. 네. 네. 그런 뉴스 혹시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휴대전화 75%, 집전화 15% 혼용이었습니다. 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예. 예, 자세한 정보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9%가 나와서 예. 취임 후 최저치다 이런 거고요. 예. 부정평가는 60%에 달해서 긍부정평가 차이가 30%를 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빠지고 있네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디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사실은 안 빠진 데를 꼽는 게 더 빠른데 예. 안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 호남 그다음에 예, 이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진보층 예. 여기를 빼놓고는 모든 지역 연령 그다음에 성별 성향별 응답자가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20대하고 남성 여기서는 이제 21%, 26%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특히 낮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 30, 40대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왔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는 상황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위기는 위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직무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 이걸 좀 봐야겠죠.
네.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꼭 문제다라고 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부동산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응답자의 28%가 이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꼽았고
네.
그다음에 한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떠받쳤던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두 번째로 꼽혔어요. 부정평가에. 그래서 코로나19 대처에 미흡하다. 이게 17%.
예.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문제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코로나19도 사실 그렇죠.
네.
그 외에 이제 긍정평가를 한 걸 보면 사실은 예. 좀 막연합니다.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뭔가 이제 구체적이고
예.
긍정적인 평가의 부분은 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뭐 반등이 어려운 그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갤럽의 이번 조사 중에 8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 여론조사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
역시 잘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예.
그다음에 공직자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돼 온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뭐 경제, 대북 정책, 고용 노동 정책, 외교, 교육 이런 순서여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 평가가 높았고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이제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민생 분야에서 이제 국민들이 힘들어하신다 이거는 알겠는데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에 얼마나 공감하고 밀착하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저희가 보기에도 뜻밖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소득별 직군별 조사거든요.
네.
소득별 보면 한국갤럽이 이제 상층부터 하층까지 좀 나눠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소득이 떨어질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어허.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직군별로는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 간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블루칼라 지지율이 자영업자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블루칼라와 소득 하층 소득자들
예.
여기서 많이 지지율이 세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불만
예.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 의식에서 계층화 현상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네요. 자, 역대 정권과 한번 비교해 주세요.
이제 역대 정권과 이제 모든 막 지지율은 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과연 이제 과거 정권들은 어땠는지 그걸 좀 수박 겉핥기로라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또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건 위험한 게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였거든요. 이게 그때 국정농단 그게 한참 뜨거울 때
예.
그때죠. 다만 이제
뭐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보도가 TV조선 통해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30%대를 유지를 했었고
예.
태블릿 PC 보도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20%대가 깨져서 10%대로 진입한 그런 형국. 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농단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이제 양호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에서 한 25% 사이 정도의 그런 이제 지지율이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대 초반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앉은 상태였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30%대 턱걸이였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대 후반, 즉 이게 이제 퇴임 1년 전 정도
예.
그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정권의 잔혹사들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집권 말기에는 영락없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아, 참 서글퍼지네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대로 간다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이제 권력 누수 현상인데 이미 좀 시작된 측면이 있죠. 어쨌든
예.
권력이 뭐 이 집권 초기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상당 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 쟁점에서 당이냐 청와대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의 입김이 좀 더 이제 강한 상황들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권력 그런 면에서 권력이 늘는 것은 이제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늘느냐라는 겁니다. 가령 김영삼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는 네. IMF, 하나는 국정농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막 그냥 마구 붕괴해버린 그런 사례인데.
그냥 확상 무너지는 식의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흐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레임덕이다라는 평가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네. 여당이나 차기 대권 주자가 청와대에 권력하고 공개적으로 막 충돌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예.
아니면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같은 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예.
그게 아니면 주요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권력의 축이 핵심 축이 쏠려버리거나
예.
주로 이런 이제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레임덕이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권력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 권력 누수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선거 패배는 확실히 이제 나왔죠. 그게 선거 예.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권력 누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다만. 여당 및 차기 대권 주자와 충돌한다든지
네.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예.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조건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이 봐야 될 것은 전당대회 결과가 이 여당 및 차기 대권 주자의 충돌 이런 것으로 이어지느냐 이거는 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이 레임덕을 이제 좀 우려해서 오히려 이 좀 지지층이 결집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당대회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화산이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이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했다는 주장이네요.
네,
확인됐습니까?
네,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1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10개의 그 대형 애드벌론에다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실어서 날려보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스스로 밝힌 거예요?
네, 3월 30일 법 시행 이후에 접경지역에서 나온 첫 전단 살포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뉴스의 비밀은 문자 폭탄에 이어 전단도 폭탄인가 위험과 자유 사이입니다.
예, 전단도 무서운 폭탄인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법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체는 처벌을 각오하고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런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소에도 이 법을 반대를 해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전단 살포할 거라고 예고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회장에게 후원까지 받아서
네.
이렇게 전단을 보내고 난 다음에 피력한 입장이 어떤 거냐면 3년이 아니라 30년 징역이라고 해도
예.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단체의 주장이 아직까지 주장이 나온 단계죠.
네, 주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쪽 유관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확인이 예. 되면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처벌하겠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이럽니까? 이거 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 분위기를 이쪽 단체에서 좀 심상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28일 현지 시간에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청문위원들의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이런 네. 입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소식까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율 3등이라 과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날 있어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랄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업 들어서.
김종래의 뉴스업 4월 30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1889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노동자의 날이네요. 주말인데 김종대 진행자님은 내일 일하시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주말에는 팍 쉽니다. 우리 1899님 어떻게 내일 어떻게 잘 쉬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노동자의 날 비록 토요일이지만은 우리 다 함께 노동의 가치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
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병역제 이슈에 불을 당긴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군복무 병사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병역제를 둘러싼 논란이 요즘 아주 커지는데 그 이 논의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박 의원님이세요. 어떻게 예.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그 다른 무슨 뭐 막말로 논쟁이 벌어지거나 예. 뭐 정치적인 뭐 현안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치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정치인이 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인 제안을 했고 이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건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변혁제 변화를 한번 추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역제 전환까지 이뤄보겠다. 아주 뭐 목표가 굉장히 그 뚜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슈가 됐던 건 군인연금 문제예요. 네. 그 병사들도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개인 SNS를 네. 통해 주장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그 아마 뭐 이 저 군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저 선배님이 훨씬 더 김종대 선배님이 예. 더 전문가시긴 한데 예. 우리 국민들은 그 아마 모르고 계실 분이 많을 텐데 예. 군인연금의 그 관련 법에 일반 사병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연금에는 사실상 군인연금이 아니라 간부연금이 네.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우리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혜택 자체가 설계되지 않고 해당되지 네. 않고 있어서 예.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지느냐. 어허. 그죠? 싼값에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다가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문제에서 차별을 두고 예외를 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제가 사실은 모병제를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그 저 월급 많이 줘가면서 사람을 유지하려고 그래?
예.
그냥 싼값에 얼마든지 징집해다가 안 오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네, 편리하죠. 공짜니까.
예, 그렇죠. 사실상 공짜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 제대로 된 그 대접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으면서 싼값에 쓸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런 거에서 모병제로 전환이라고 하는 이 정책적인 논의를 국방부가 거의 손 놓고 내팽개 쳐두고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예. 그 이 연금 기금이 아주 지금 뭐 고갈된다고도 하고 그 재무 구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연금 문제로 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형평 논란을 대두시키느니 차라리 봉급을 올려서 예, 직업성을 더 이렇게 고치시키면 어떨까? 이런 어떤 그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하고 궤가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모병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병제로의 전환을 가장 가로막는 게,
예.
이 기득권 국방부의 태도예요.
예.
아니, 저기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종대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모병제라고 하는 제안이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
그렇죠.
대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네.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모병제로의 전환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방부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늘 하는 소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마다 50조나 되는 우리 국방 예산을 쓰면서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제대로 대접해라. 우리 예. 청년들을 헐값에 마구 징집해서 쓰는 이런 소모품처럼 여기지 마라.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국방부도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모두 다 하면서 갖는 부담감을 갖느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 전환해서 체계적이고
예.
질 좋은 이런 일자리이면서 국방의 질을 높이는 정예 강군으로 가는 길을 닦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차근차근히 지금 밀고 나가려고 정책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책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데 그 지금 모병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직모 혼합제도 있고 한국형
예.
모병제, 완전 모병제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언제쯤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인구 절벽으로 지금 징병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조금 빨리 해야
있죠.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예.
이거를 한 1년 전부터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방대학 교수님 모셔다가 설명도 듣고
네.
이렇게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로의 전환은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국방부식의 저렇게 한가한 방식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하고 논의하고 단계별로 실시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예.
사실은 어느 날 인구 절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국방력, 필요한 군대의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냥 그 밀어닥치는 상황으로 우리가 쫓길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위험천만한 우리 그 안보에서 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만, 20만 정도의 정예 강군으로 가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로 가되
예.
다만 이 숫자 가지고서 우리 군대 전체를 유지하거나 대한민국 전체를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쉽지 않고
예.
또 모병제로의 그 전환에 가장 또 반대의 논리가 뭐냐면 통일도 안 돼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질비한데
예.
그 모병제 해가지고 20만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안보 불안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충분히 또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예비군 제도 그리고 남녀 모두 평등한 복무를 통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예.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병제 전환은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은 되지만은 이해되고 수용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남녀 평등 복무제 이거는 조금 예, 그 굉장히 그 뜨거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판도 받고 있어요.
네.
그 여성들을 사실은 군사훈련에 최대 100일까지 군사훈련에 그 징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게 사실 준징병제 아닙니까? 준여성징병제 같은데 이런 뜻 아닌가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논쟁과 또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걸 던지고
네.
국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찬성과 반대가 생기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예.
이런 것이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이지 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뭐 그럴싸한 말만 하고 멋진 이벤트나 하고 국민들의 신비주의만 피워 올리면서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보 전체를 설계해 나갈래?
예.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의 제안이 남녀 모두 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해보자.
예.
그리고 그들이 예비군으로 편지돼서 강력하게 그 국가 안보에 어떤 뒷받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드릴 때에는
예.
해외 사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예.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여성 징병제
예.
그리고 플러스 스위스가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
예.
이 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예.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보다
예.
더 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예.
또 저보다 더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이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사회적 논란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접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특히나 여성 이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예,
국민 개병주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법률에서는 남성에게만 징집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은 이제 자원에 의해서만 군대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인데
예.
실제로 저는 뭐 우리의 이 군사 저 수준이면 여성도 그 기초 군사 훈련 정도를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예.
또 뭐 저는 뭐 그걸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남녀 갈등
예.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뭐 군 가산점이네 혹은 복무단 그 군대를 그 징병 통해서 다녀온 남성을 중심으로만 어떤 유리한 사회적인 이런 걸 설계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갈등
예.
이런 거를 오히려 아예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가 군에서 그 예. 성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퇴출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렇게 성별 차별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혼혈화도 입대를 안 해요. 근데 네. 대한민국 남성으로 딱 제한한 이런 어떤 그 군대 이데올로기가
네.
여성 징병제라는 논의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예.
꽤 많은 여성 학자들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예.
오히려 박용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그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무슨 문화 그리고 그 어떤 남성 남녀 차별 남녀 갈등의 핵심에 이 그 군대 문화와 남성 징집제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는 걸 직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 징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성 운동 단체와 여성 활동가들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상당히 용기를 많이 얻었고 좀
예.
겁나죠. 뭐 왜 여성을 무슨 벌 주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겁이 났는데
예.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희망을 가졌고 또 2019년이죠 제 기억에 2019년인가 작년이던가에 KBS에서
예.
이 관련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모병제로의 전환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예.
그리고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성 징집제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성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차분하게 서로 우리 국가의 장래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해서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발표도 있었고 실제 발표하신 분이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으로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권희수 예. 의원님이 그 논문도 내셨어요.
예. 예, 그러나 또 상당한 반발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뭐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국가 안보 국방과 관련된 정책은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더라도 발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세의 역사.
쓰레기 난세, 전세 난세, 기후 난세, 난세가 아닌 것이 없는 세상.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을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는 난세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초원의 바람 같은 자유 영혼 공황곡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말 하셨는데 어디 멀리 떠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6월에 제가 그 초원에
네.
물 공급 프로젝트를 잠깐.
아, 그래요? 방송 네. 어떻게 하시고?
방송은 제가 우리 홍 박사님께 맡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현지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너무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물 공급 프로젝트가 아니고 상수도 공사하러 간다.
예. 네. 아, 제가 소개시켜드려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예, 방금 말씀하신 분 쓰레기 없는 세상에 꿈꾸는 외롭지 않은 지구지킴이 홍수열 쓰레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홍 박사님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반응들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번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기 전에 그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낭비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하. 원래 이제 환경단체인 소비자 기후행동에서 예.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소비기한 그러니까 캠페인.
지금 식품 포장재 보면 겉면에 유통기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만 표시하지 말고 예. 소비기한도 같이 표시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아, 잠깐만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이에요. 예. 판매자 관점에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어허. 판매할 수 있는 예. 기한을 뜻하는 거고요. 어허. 소비기한은 소비자 관점이에요. 네. 소비자들이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
아,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남아있으면은 예, 그때 사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먹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예. 그냥 음식은 멀쩡하니까 어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통만 금지하라는 것이지 소비까지 금지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네. 팔 수 없는 거 아니냐,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어허. 상하거나 미생물이 작용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표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 식품을 시스템적으로 학살하는 표시 제도예요.
시스템적으로 학살하는 제도. 네. 어우, 굉장히 세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쓰레기로 버리는 거니까 식품의 입장에서는 식품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유통기한 때문에 쓰레기로 버린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네. 총 생산된 식품의 양이 3,700만 톤 정도 돼요. 와. 그리고 생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4조예요. 예. 이 중에 1.8% 정도가 예. 반품, 유통기한 때문에 반품되는 것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67만 톤이 그 생산자들에게 유통기한 때문에 반품이 되어서 폐기된다는 것이고요.
67만 톤.
돈으로 오. 따지게 되면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
그리고 또 소비자한테 팔리고 나서 예. 소비자가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 때문에 또 폐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번 2013년에 한번 예. 추정을 해봤는데요. 그때 예. 9,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 소비자에게서 발생을 한다.
9,500억 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반품되는 것은 생산자들한테 발생되는 손실인 거고요.
네, 합치면은 대략 한 1조 7,500억 원.
그런데 2013년 추정치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냥 2조가 넘어간다.
2조가 넘어간다.
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기한을 대신해서 이렇게 음식물의 소비기한을 늘리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같이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유를 한번 예로 들면요. 유통기한이 네. 10일이에요. 소비기한이 60일이에요.
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60일 동안만 냉장에서 보관하면 우유를 예. 마실 수 있는데 예. 10일이 지나서 아차 지나면은 그냥 소비자들은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낭비인 것이죠. 식빵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3일인데 예? 소비기한은 23일.
23일.
두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14일인데 소비기한이 104일이에요.
104일요?
그러니까 냉장, 지금은 냉장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관 기준만 잘 지켜서 보관만 하면 네. 음식물은 얼마든지 오래 예. 보관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표시 때문에 예.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쓰레기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예. 강박관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 유통기한 표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을 자꾸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낭비자로 몰아가는 네. 나쁜 제도가 저는 유통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쁜 제도가 그럼 왜 생겼을까? 얼마든지 좋은 제도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통기한 제도 자체가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려서 나쁘다고 하는데 이제 공익적인 기능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유통기한 제도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는 식품이 상하면서 예. 사람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우유가 상해서 네. 1920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상한 우유 먹고.
예, 예. 그래서 아유, 그런 우유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상한 우유를 하얀색으로 보이려고 분필 가루를 넣거나,
어이구야.
밀가루를 썼거나, 멜라민 색소를 넣거나, 예, 이런 짓을 했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링컨 대통령 어머니거든요.
그래, 아, 링컨 대통령이 아니고.
예, 그 링컨 어머니? 대통령의
예,
어머니가.
예, 아, 깜짝 놀랐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식품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기간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 표시라고 하는 게. 그 반드시 판매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식품이 상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먹을 수 있는 기한도 같이 병행해서 표시해서 예.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까 뭐 아주 당연한 말씀 같으신데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하는 나라들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심하게 말하면 한국 빼고 다.
아이고 나 이거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는 예? 이미 2018년부터 야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니까 이거 쓰지 말고 소비기한 표시를 해 예. 이렇게 이미 그 권고를 했고요.
예.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홍콩 예. 다 소비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을 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변기해서 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세계는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 뭐 저 제도 개선하려는 움직임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소비기한을 변경하는 캠페인을 그때 펼쳤는데
예.
식품업체의 호응이 적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잠깐 시도했다가 중단된 상황이고
예.
작년부터 국회에서 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식품광고 및 표시법안 개정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네.
자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낙농업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소비해주면 좋은 건데 왜 생산하는 낙농업계 측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먹고 버리고 해야 많이 어쨌든 낭비가 일어나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미 다른 낙농업계 이외에 다른 식품회사들의 경우에도
예.
이렇게 소비 유통기한 때문에 반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합리적인 식품 소비 생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두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우리 콩 작가님, 그 초원에서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또 직접 농사도 네. 지셨어요?
네, 지금 농사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예. 별걸 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음식물 쓰레기 그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초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초원에서는 일단 낙농품이 핵심인데
네.
대부분 고기는 바로 먹고 대부분 이제 발효시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고 뭐 소비기한도 없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텃밭을 가지고 자그마하진 않겠네요. 좀 큰 텃밭이 있고 음식물은 안 버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 먹고
예.
그리고 남는 것들은 텃밭에다가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인데
예.
좀 꺼름직한 건 제가 다 먹고 이제 그 수세식 병기에 이 귀중한 저의 그 이제 소화물을 다 보내야 된다는 그걸 어떻게 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요즘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한 발효 식품이라든가 뭐 식초 같은 거 만들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유통기한이 겁이 나시는 분은 우유 같은 거는 약간 종균만 조금 넣어서 요구르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목표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두면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만 잘 다뤄도 상당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공 작가님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공정의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 이게 모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역사 인류학을 하기 때문에 초고시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음흠.
일단 공정이라는 것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단어 어법이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맥락하고 무척 다르다.
무척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그 뿌리와 줄기와 잎까지 다 봐야 되지. 그냥 겉으로 드는 뿌리, 뭐 줄기만 본다든가.
예?
혹은 그 전 세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개념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예.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20, 30대 젊은 세대가 굉장히 민감한 담론이 바로 공정입니다.
네.
예, 온통 이 얘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정 이야기가 절차적인 공정, 이제 과정상의 표면상의 공정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드러날 때가 대체로 경제적인 위기 상황.
네.
근데 지금 20, 30대 청년, 특히 20대 청년 실업 상황이 지금 벌써 10%를 넘었고, 2000년 이후로는 이게 완전 고착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 박탈감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청년들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예. 이제 눈에 던져지는 게 이제 공정 문제를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 절차적인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 문제의 사실 1%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절차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절차적인 공정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전 물론 아닌데 제 아버지가 백만장자라고 생각해보죠. 제가 백만장자인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공무원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의 절차적인 문제로 싸운 사람들은 공무원이 꼭 돼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
예.
근데 그 공무원 시험 중에 여성 비율 뭐 1%, 2%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산점 제도도 있고.
예, 전 위에서 백만장자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싸워라. 네. 입니다. 나는 불공정한 출발점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각인데 금수저야 흑수저들끼리 싸우라. 절대 사회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뭐 연대가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절차적인 공정 연대를 꽉 갈아먹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납치혼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어떤 거요? 납치.
여성을 납치하는
납치.
거죠. 납치. 예. 네. 이 납치한 이유는 남자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못 대니까 여자를 훔치는 겁니다.
어허.
근데 훔쳐온 여자들이 다 대부분 농촌 여자들이.
예.
근데 안 훔쳐지는 부류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고관 대작의 딸들.
예.
보호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박탈감을 느낀 20대죠. 뭐 19세에서 20세에 결혼하니까 20세가 뭔가 박탈감을 느낀 20대가 박탈의 최대 피해자인 10대 여성들을 훔쳐갔어요. 근데 가난한 10대 여성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야, 근데 그때 공정하게 싸우자고 말했어요. 남자들이. 너도 훔치니까 나도 훔쳐야지. 공정하게 훔치자.
예.
이게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이제 시험의 공정성, 남녀 간의 공정성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우려가 생겨서 이건 아니다. 20대들. 이제 물론 공정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이 어디 20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늙은 사람들보다 더 정의감이 넘치고 이 공정 정의감을 다른데 쏟자.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을과 을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공정의 본질이 맞느냐.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현대 이성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출발선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같은 출발선상에서 배치를 해버리면은 사회적 약자들은 경쟁해서
예.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동년배의 여성들이 자기들에게 사회적 약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좀 길게도 사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너무 쫓겨요. 경쟁이 너무 격심하기 때문에
예.
공정이라고 하는 형식, 단기간의 형식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직장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여전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 일찍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여전히 남자에 비해서 오랫동안 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진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 같은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게 만들어주는 이 절박한 경쟁의 현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공정인가? 이 점에서 지금 홍 박사님 얘기하고 20대들의 생각이 확연하게 좀 갈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네.
이거 참 정치권에 뭐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양당제로 가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는 5%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위해서 얻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지금 약해지고 사회가 엉망이 된 게 요 퍼센트를 얻기 위해서 전 대통령 트럼프 네. 무슨 인종 갈등 여성 갈등 다 조장했는데 결국 나라 전체는 사실 전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좋은
길이다.
쪽으로 경쟁을 붙이자.
예.
근데 나쁜 쪽으로 가지 말자.
예. 공정에 대한 담론이 결국은 갈등을 예,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 오늘 아주 준엄하게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원국 작가 홍수열 쓰레기 박사와 함께한 난세의 역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송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이미 들어왔다 아니다.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 아마 언론지상에서 가상화폐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가상자산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아직 멀기만 한 개념인지 세계적 추세는 어떤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게 저 우리 나이 50대들 모이면은요 다 물어요. 가상화폐가 뭐요? 비트코인이 뭐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개념을 먼저 정리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 암호화폐 센터장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어떤 용어가 적절하죠?
세계적으로는 암호화폐라고 씁니다.
네.
그 여러분이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보면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이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가상통화라는 말을 쓰다가 예. 최근에 암호자산이라고 바꿨습니다.
통화가 자산으로?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제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
둘은 똑같습니다.
아하.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예.
그 이유는 가상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돈이 아니야.
네.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암호화폐는 얘는 암호학적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만든 첨단 화폐다.
엄연한 화폐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화폐하고 너무나 다른 게,
예.
얘는 화폐의 성질도 있고,
네.
상품,
예.
증권,
예.
자산, 이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늘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화폐의 성질을 잘 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를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부로 할 거냐
예.
아니면 금융위로 할 거냐.
어허.
그래서 서로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안 한다.
예.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예.
혁신장벽 철폐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90일 안에 암호화폐를 관장하는 부서가 증권거래위원회인지
예.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지
예.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그 애매한데
예.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 만지는 사람, 코 만지는 예. 사람 다 다른 것처럼
예.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해지는 게 예. 화폐, 상품, 증권, 자산 모든 게 다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점점 예. 더 궁금해지네요.
예.
저는 뭐 어쨌든 상상시도 못했던 이런 상품,
예. 예,
이런 가상화폐로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성격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원래 비트코인도 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화폐 성격도 있었고. 어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으로 커피도 사서 마시려고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오른 거예요.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더 비싼 겁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커피 마시고 나서 이 가격이 두 배로 올 건데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산의 성격만 남은 거고요.
변했군요. 진화하나 봐요.
진화했다기보다도 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든 코인이 아니고 얘는 디지털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디지털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화폐는 아날로그 화폐입니다. 네. 지폐나 동전이나 이런 것을 썼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화폐를 생산, 운반, 저장, 폐기하려고 그러면 예.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디지털 화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폐를 만들려고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예. 이 화폐를 만들면서 100년을 바라보고 만든 게 아니고 예. 안 되는 걸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음흠. 그 비트코인으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더리움도 나오고 다른 코인이 많이 그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코인을 가지고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 예. 그 패턴이 뭐냐 그러면 걔는 증권하고 같은 거예요. 증권거래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거래소 가서 그렇습니다. 예, 전광판 보고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거래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얘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 내가 그 일 테더라는 걸 발행을 할 적에 내가 1달러를 가서 내가 예치해놓게. 예. 언제든지 테더 가지고 오면 내가 1달러를 줄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가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걔는 화폐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성격 규정이 참 곤란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혼란이 발생하는 건데요. 최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발언하면서 예. 화폐로 인정도 안 한다 그랬고 뭐 또 뭐 여차하면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라는데 원성이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예.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그 이제 나이 드신 세대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예. 2030 세대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러는 주요 세력들이 거의 20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그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예. 이 나이 드신 세대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던 차에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여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참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2030 세대가 거의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네. 특히 남성들.
네, 남성들이 이제 예. 그렇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야, 이 암호화폐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일거에 바꾸려면 예. 이 2030 세대들의 영린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해서 정말 2030 세대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여당은 맨날 2030 그 비유 맞추고 막 표 끌어들이려고 러브콜 보냈는데 거꾸로 된 일을 하셨네요.
거꾸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 여당 야당 지금 전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대통령 선거가 내년인데 네. 자 지금처럼 해가지고서는 젊은이의 표를 얻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업 특별법 같은 것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예. 시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 암호화폐 발전의 1등 공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그 기대 발언한 것과 오히려 다른 역풍.
그렇습니다.
예, 예. 백래시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실제로 위험하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냐.
예.
이게 뭐 잘못 투자한 패가망신하기 딱 좋고 너무 위험해요.
예. 예.
이런 경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고가 필요한데요.
예.
그 경고는 주식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예.
선물이나 옵션 거래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 동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경고는 바람직한데 저는 이것을 세대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서
예.
이 사람들은 누가 야 암호화폐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금방 찾아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주역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당하고
예.
자 60대 70대 정년 퇴임하고
예.
자 퇴직금 잔뜩 받아가지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스마트폰도 잘 못 써. 앱도 잘 못 깔어.
예.
거래소에 뭐 저기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
예.
그러니까는 저 테헤란 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코인 다단계가 많거든요.
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목돈을 다 그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자, 그분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 찾아가는 곳이
예.
법무부하고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것밖에 못 봤잖아요.
예.
암호화폐가 가져올 밝은 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예.
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예.
저는 그 부처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예.
자, 우리는 떠오르는 산업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우리 90년대 닷컴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예. 그때 사람들 돈 되게 많이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피가 어디로 갔느냐?
예.
굴뚝 산업에서 정보통신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산업 전환.
산업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게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나기처럼 거기에 몰려들지 않았으면
예.
굴뚝 산업에서 정보통신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한 세기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네. 같은 이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일단 변동폭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크고
예.
그리고 또 아까 사기 피해 다단계도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면 조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밝은 면이 우선 뭔지 모르겠어요.
예.
밝은 면이 있다. 이거 예. 잠재력이 있다 그러시는데
예.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아야 예, 좀 뭐 긍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밝은 면을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예.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밝은 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법이나 제도가 없어 가지고
예.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있다.
어.
그러면 그것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예, 룰을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이걸 만들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방법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그것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가 안 되면 전부 그건 정부 탓이고 왜 정부는 손났냐
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후순위고
예.
선순위는 뭐냐? 자,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데 그 산업을 잘 육성을 하게 되면
예.
그 산업에서 좋은 상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좋은 상품, 검증된 상품이 나오면 그 검증된 상품에 사람들이 투자를 할 적에는
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새로운 산업이 그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막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 돼.
예.
이게 지금까지 일관된 그 정책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블록체인은 된다고 그랬는데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떠오른 킬러 앱이 없습니다.
예.
블록체인으로 해서 킬러 앱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암호화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모순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법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 이제 불법 다단계 같은데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는 게 예. 많이 있는데
예.
자 우리 앞으로 암호화폐가 나오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요 예. 암호화폐는 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그 화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화폐의 기능을 거다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리가 5만 원권을 정부에서 많이 찍어요.
예.
근데 한 50% 정도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한국은행에서 찍으면서
예.
자 이 돈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예.
액면가치의 1%를 깎도록 하겠어.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오히려 그 장롱 밖으로 튀어나가게.
그렇습니다.
돌고 돌게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이 CBDC라고 하는 돈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예.
나이 드신 분이 야 나는 이제 스마트폰도 못 쓰는데 나 그거 내가 언제 배워서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서는 이분들은 결국은 그때 도태되나 지금 도태되나.
예, 김 교수님.
예.
그 CBDC 때문에 다음에 예.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예,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준 예.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